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독에는 욥기 34장과 35장 인류의 계속된 말,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먼저 34장 9절입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도다 하는구나.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35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35장 15절.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욥기 33장 30절에 33절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들이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 시점에 엘리후는 욥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권하면서 욥이 대답하기 전에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욥의 인륜과 경험을 존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믿는 바를 반드시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매우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심지어 다소 무례하게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34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직접 말하던 것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동안 그들이 주의 깊게 듣도록 요청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엘리후는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는데 입에 음식을 맛보고 단맛, 신맛, 쓴맛을 구별하듯이 귀도 말을 분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순히 들은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주의 깊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욥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할 만한 죄, 특히 숨겨진 죄를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공의를 빼앗았고 자신이 지인의 그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자신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불평을 요약하지만 곧 욥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더 나아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라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가죠? 첫째 질문이죠. 욥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고난을 대해야 한 말과 악인이 때로 번역하는 반면 의인의 고난받는 이유를 이해하라고 했던 질문으로부터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로 비슷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참된 유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구절은 이게 있죠.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질문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시편 37편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결코 악하거나 불의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지 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진리를 표현해 창세기 18장 25절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거나 불의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러나 올바른 진리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정 안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성경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체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결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고립된 몇 가지 진리만으로 전체적인 주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36절 문맥을 보지 않냐고 그 잘못된 그것을 말하고 있죠. 13장 13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산과 기운을 거두칠 텐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명에 근원이시며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영을 거두신다면 인간은 즉시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호흡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16절을 만일 총명이 있거나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고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나와 참고문헌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창조주 앞에 있습니다. 누구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습니다.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지함을 당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며 세력 있는 자를 주수할 것이 없고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여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적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옥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아시며 개인과 통치자의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지위도 하나님께 보시는 것을 숨길 수 없고 부와 권력과 양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불의에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억압받는 자들의 보호자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시편 10절 17, 18절의 참고문이 되겠습니다.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로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리다.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인이나 이는 사탕한 자로 근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사오니 다시는 범죄자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 너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한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가 그 죄 위에 폐액을 더하여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실 때도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기꺼이 교정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대답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여기에서 욥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강하게 변호한 것을 하느님께 대한 반역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깊은 좌절을 표현했고 하느님께서 왜 자신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질문하는 것과 하느님이 불의하시다고 선언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죠. 엘리후는 자신의 해석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욥의 말이 반역적이라고 생각하며 욥이 더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손뼉을 친다는 표현은 강한 감정적 반대와 반향을 나타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전의 말에 반역을 더했으며 충분한 지혜와 지식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논지는 37장까지 계속됩니다. 35장 엘리후의 말을 이어 가로되 너가 이것을 합리하겠냐? 너 생각에 너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불평은 자신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악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현재 상황과 궁극적인 결과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거룩하고 어렵고 공의로운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로마 11장 33, 36절, 요한계시록 16장 7절 참고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히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엘리야는 욥의 말을 마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욥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갈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신실함이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으며 그분 자신에서 완전히 충족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금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사랑 표시죠. 4절 넘게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너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너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 존재를 위협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반응하든 하나님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주장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깊이 사랑하시며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 너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신뢰,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죠. 앞에 사랑입니다. 8절 너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너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사람의 의는 뭡니까? 그 누더기 옥화 같아 그랬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지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엘리야는 인간의 악행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약한 사람을 찾게 할 때 실제적인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의와 또는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복음 6장 8절 참고문 되겠습니다.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엘리후는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심지어 밤에 노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어두운 가운데 하느님께 주시는 소망을 자주 묘사합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바울과 실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한밤중에 하는 기도가 찬송을 불렀죠.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죠. 고난의 밤이 길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노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나오죠.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억나가란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하는 너라. 엘리후는 사람들이 때때로 교만 때문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와 반대의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말했으며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분명 깊은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후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부정하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믿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고통을 끝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15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아직 욥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지식 없이 말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엘리후의 관점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하고 있었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신하여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우시다는 진리는 옳습니다. 문제는 엘리후가 그 진리를 근거로 욥의 고난이 반드시 욥 자신의 특별한 죄, 어떤 감추은 죄 때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욥기는 이러한 결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